우리가 평신도 신학연구 모임을 새 학기를 한 셈인데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10분의 1을 공부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사, 기독교의 사고의 역사의 공부의 마지막 시간으로 네, 오늘은 포스트 모던 신학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우리가 12번에 거쳐서 배운 어거스티나 아퀴나스나 종교개혁 등등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상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불변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는 게한 사실입니다. 불변하는 것은 분명히 없는데 기독교인들은 계속하여 자기네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는 불변하다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기독교는 로즈메리 루터의 말에 의하면 똑같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성신학자 로즈메리 루터가 보는 바에 의하면 기독교는 거짓말의 종교다라고 하는 건데 거짓말을 너무 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생태계 신학의 요점을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 시간 포스트모던 신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태계를 생물학, 공학 등등에서 열심히 다루고 있는데 왜 신학에서 생태계 문제를 다루느냐? 그것은 생태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독특한 통찰력이 성경에 있기 때문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 반대로 기독교가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은 못될 망정, 방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의 내부의 혁명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생태계의 신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 안에 이 지구를,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통찰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던 시절에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질문에 대답을 했다면, 그것은 성경을 모독하는 것이 될 겁니다. 성경이 아무리 훌륭한 책이라고 할지라도 역사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성경 시대에 없었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가 쓰여지긴 했지만 그것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과학자들의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자연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것은 오늘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환경 보호에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정말로 심각한 넌센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다루는 생태계의 문제를 사람들은 Deep Ecology, 신층 생태학, 이렇게 부르고 그 표면적인 생태학이 아니라 신층 생태학은 생태계에 대한 이론이라기보다는 문제를 만든 인간의 사고방식과 윤리적인 문제를 점검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적 환경보호운동, 만약에 그런 말이 있다면 그거는 완전한 넌센스입니다. 거꾸로 생태계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학은 달라져야 된다라는 반성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종교신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신학이라는 말은 지금까지는 이 지구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는데 여러 종교가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거냐? 왜 하나님이 모세와 예수를 통하여 계시된 유대 기독교만 이 땅에 존재하게 할 것이지 왜 다른 종교를 이 땅에 많이 존재하게 했느냐? 처음에는 그런 질문을 종교신학이라고 말했고 지금도 절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종교신학 그러면 종교현상, 다원적인 종교현상을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연구하는 것을 종교신학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넌센스고 종교적인 다원 시대에서 기독교 신학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물어야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 신학이 환경을 보호하는 도움을 성서에서 찾는 것이 아니듯이 종교 신학, 종교 다원주의를 이해하는 어떤 도움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반대로 옛날에는 종교는 가치가 없는 이단이고 이교고 사교다 이렇게 말하고 신학을 전개해 왔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근데 지금은 다른 종교로 쓸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한 시대라면은 성경 기독교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이건 아직 아무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하면 밥줄이 끊어지고 교회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아직은 원시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1세기에는 종교신학이 많이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종교신학이라는 말은 다른 종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종교다원지 여기에만 집착해 있는데 그것은 종교신학이 아직 초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태계 신학이 제기하고 있는 주요한 이슈는 하나님 이해와 자연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계몽주의의 산물인 개인주의와 소비주의 이런 것에 대한 기독교의 무비판적인 자세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만 환경 오염을 안고 있는 시대에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사도신경에 나와 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이 막강한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하나님을 기독교가 계속해서 고백한다면 자연 파괴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묵시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될 거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이 환경 문제는 다본주의 소비가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이 소비주의의 다본주의의 정신을 기독교가 무비판적으로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에서는 미국은 초기에 피리탄들이 자기의 집을 짓기 전에 성전을 먼저 지었다. 그래서 미국이 복받는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목탁 소리가 나는 대신에 기도 소리가 찬송 소리가 나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복받을 것이다. 미국처럼 복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국에는 아직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주의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 이것은 한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극복되지 않는 한 기독교인들에 의한 환경 오염은 좋아하는 거죠. 여성 신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신랄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에코 페미니즘, 생태계의 여성 해방 신학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이 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남자라고 보고 기계자라고 보았고 남자는 신을 대리하는 파워를 가진 기계자라고 하는 이런 이중구조 가부장제적인 문화와 신을 군주로 이해하고 있는 이런 문화는 여성을 억압하고 자연을 학대하는 데 공통되는 범인이다라고 하는 게 여성 신학자들의 주장인데 이것은 대부분의 남성 신학자들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배 중심의 사고 방식, domination and deceit, 속이고 억누르고 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로즈메리 루터에 보면 여러분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지만 억압받는데 익숙해 있으면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진실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해방을 주기보다는 어떤 사람에게는 공포와 불안을 주기 때문에 계속 속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이 꿈이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꿈을 계속 꾸는 적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계몽된 여성은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초기에 잠깐을 제외하고는 지뢰와 속임의 역사라고 보는 이 신랄한 비판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마 당황할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아마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지뢰와 속임의 기독교 역사는 포괄적이고 기대하기보다는 섬김의 종교였던 예수의 복음과는 정면으로 상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태계의 문제에 대해서 뒤늦게 가담한 남미의 해방신학자들은 소셜 에콜로지 그래가지고 환경 운운하는 사람들의 그 단순한 사고 방식을 비판한다. 그것을 환경론자들이라고 부르는데요. 환경 그러면서 억압받고 있는, 굶주리고 있는, 먹을 것이 없는 제3세계의 가난한 백성들을 고려해야 되는 부자 나라의 책임을 환경 하면서 외면하고 있는 환경주의자들. 에 대하여 이것은 부자 나라의 정치적인 음모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 가서 제가 테레비를 보면 그런 역겨운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한국에서는 무슨 쓰레기 동량제다.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하냐? 세금을 많이 걸어들이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테레비에서 심심하면 자연 환경 공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전혀 방송하지 않고 가정주부가 종이를 너무 많이 쓰고 가루비늘을 사용하고 그릇을 닦을 때 합성세제를 사용하고 그래서 한강이 오염됐다. 테레비는 그렇게 음모 조작 방송을 계속해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일본이 버린 공해산업을 정책적으로 들여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숨긴 채 전 국민, 특별히 가정주부들을 환경의 주요 범죄자처럼 테레비는 방송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말한 환경론자들의 정치적인 음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적 접근, 계급 차이라고 하는 마크스적인 시각으로 생태계를 보는 사람들은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생태계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포스트모던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포스트모던 신학이 등장하지 않아도 좋은데 왜 등장했느냐? 이것은 말하자면 환경이 모두가 새로운 신학을 낳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유럽 같은 데서는 기독교 인구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럽인들은 이제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제는 박물관의 종교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유럽을 여행하시다 보면 바티칸에도 노틀담 사원에도 점도둑을 조심하라는 팻말을 보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관광지가 됐고 교회를 찾아오는 세계의 순례객들은 종도둑이 절반쯤 섞여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들은 이러한 관광 수익이 없이는 유지될 수 없을 만큼 유럽의 교회는 이제 골동품이 됐습니다. 제가 통일이 되기 전에 동베를린을 가봤는데 동베를린에 가면은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사람이 분단된 이래로 사람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초라한 교회가 됩니다. 유럽에서는 기독교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절간을 찾아갈 때 우리는 종교적인 사원을 찾아간다라기보다는 한국의 고적, 문화를 답사한다라는 기분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서양에서 그렇게 됐는데 한국과 미국은 예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4, 5년 전만 해도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려가고 있다. 근데 IMF 시대 때문에 헌금은 줄었지만 교인들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직도 포스트모던 시대가 올라오면 좀 멀었는데 미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독교 인구가, 기독교 인구가 아니라 교회 출석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뭐 60%쯤 교회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많이 잡아야 30%쯤 교회 간다라고 봅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가 한국의 여론조사처럼 종교에 관하나, 제가 국민학교 때 종교 뭐냐, 그래서 늘 불교를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은 당연히 가끔씩 절에 가니까 불교 신자들로 알았어요. 그래서 기독교, 미국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냐, 아무도 모르는 거고, 여론조사가 뭐, 미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교회 간다라는 걸로 하는데, 그거는 결혼할 때나 세대 받을 때나 죽을 때 가는 거를 간다라고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진실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할 수가 없는데 30%쯤이 매주 교회를 가는 액티브한 크리스찬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한국인이 4분의 1이 교회 가거든요. 미국 것보다 조금 더 갑니다. LA에서는 아마 80%쯤이 그 절에 가는 사람 때문에 아마 70%쯤은 교회 갈 거예요. LA는. 아직은 굉장히 많이 갑니다. 한국 사람들을 따지면. 근데 이게 빠른 속도로 교회 출석률이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미국 교회들 문 닫는 거 많이 봤죠. 지금 우리가 예를 보는 그 교회도 1964년에 제가 25년 전에 화려한 꿈을 가지고 감리교회가 멋진 빌딩을 지었는데 30년 후에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없어서 백인들이 문 닫고 갔고 2년 전에 한국 사람이 그 교회를 테이크오버한 겁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와서 살지 않느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것은 인구 이동 때문에 생긴 거고 실제로 어디에서든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독교는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뭐 잘 될 때는 리플렉션을 안 하죠. 근데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야, 옛날에는 잘 됐는데 왜 우리가 안 팔리냐. 그래서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진보주의는 무기력하고 커미트먼트가 없고 보수주의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도 저기도 설득력이 지금 없는 거예요. 보수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침례교에서 이주 전에 솔트레이크에 모여가지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라, 성경의 명령이라. 그러니까 대표적인 침례교인 클린턴 아저씨가 나는 못한다, 우리 마누라한테 그랬다고 한다고 혼난다. 그래서 교단의 결정이라는 게 도덕적인 설득력을 이미 잃었습니다. 교회는 가지만 그 교회의 무슨 컨벤션에서 뭘 결정했다, 그건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종교가 사람들의 생활을 구속하는, 변혁시키는 그런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진보도 보수도 기독교가 몰라가고 있고 설득력이 없다.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이 유대 기독교 전통이 약견이 떨어지지 않았나를 검토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학자들은 그렇게까지 레디컬하지는 않고 신학자들은 유대 기독교 전통이나 성경이나 예술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딜리버리를 잘못한다. 우리가 해석을 잘못한다. 포장을 잘못한다. 이 상품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이 광고를 잘못하고 사용을 잘못하고 뭔가 주변적인 변두리에서 뭐가 문제가 생긴다. 이 상품은 아직도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포스트 모던 신학자들이에요. 기본적으로는 17세기 이래로, 17세기 이래로 중세 기독교에서부터 근대의 개인주의와 이성과 합리성, 자율성 등등의 이 맨정신의 많은 지식인들을 상대로, 눈부시게 발전하는 과학을 상대로 기독교는 수단을 달성하고 이미지를 달성하고 선전을 달성하고 기독교는 이런 용도로 이렇게 사용된다. 그래서 기독교의 용도, 그 다음에 기독교의 그 성분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했는데, 20세기 후반에 와가지고 이게 무너지니까 기독교를 그냥 다시 말 기독교를 다시 사람들에게 파퓰러하게 할 수 있는, 부흥시킬 수 있는, 유행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없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위 포스트 모던 신학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이것이 1980년대에 초기에 등장했는데, 제가 한국에서 포스트 모던 이야기하다가 쫓겨난 일에서 여기 와가지고 4년 동안 이 분야에 대한 책을 하나도 안 봤습니다. 근데 요즘 서점에 가보면 1990년 이후에도,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이 등장한 시기를 1980년, 더 줄여서 말하면 1984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린드백이 책에 나온 게 1984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후 한 15년 지나면서 이 운동은 쇠퇴하지 않고 계속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은 이 운동이 잘 되면 기독교가 세상을 쌈 살린지 모르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수상해요. 유럽과 같은 문명이 아메리카 대륙에도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좀 수상한 나라이기 때문에 오래 갈 것 같아요. 1960년대 말, 1960년대 신죽음의 신학이 등장하고 인간이 달에 도착하고 그 무렵에 종교의 종말이라는 책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는 필요 없다, 이제.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을 찾아갈 필요는 있지만 전쟁이나 목사를 찾아갈 필요는 없다. 그게 1960년대 말에 사고 방식입니다. 근데 그 위로 다 가다가, 이게 되게 개몽적이거든요. 다 가다가 70년대 전 세계에 이상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어떻게 다뤘는지는 모르지만, 혹은 빌리그램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많이 열었는지는 모르지만, 소위 학자들이 말하는 성령의 제3폭발, 그래서 그 여의도에서 비슷하게 이랬는데, 전 세계 보수회기 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그래서 70년, 80년, 20년 동안에 뜻밖의 종교의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21세기를 내다보면서 학자들이 이 종교가 쇠퇴할 거라는 얘기를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60년대 말에 그랬다가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이제는 잘 못합니다. 유럽의 역사를 뻔히 보면서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희한해서 21세기에도 인터넷을 두들기다가 외로운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허그하면서 함께 노래하면서 즐겁게 축제의 장을 들 것이다. 근데 그렇게 보는데, 훌러 신학교라는 데가 이게 교회 성장을 점치는 첨단의 천문대 같은 데 아니에요? 걔네들이 보는 바에 하면 21세기에 종교는 전체적으로는 세차돼 메가톤급의 교회는 살아남을 것이다. 구멍가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이 가게는 똑같아요. 거창한 체인스토어, 이 새로운 패션에 맞는 교회, 그게 메가처치라고 하는 교파도 없어요. 거기는 다양한 그룹이 모입니다. 주일날 같은 데는 대규모 컨벤션을 하고, 토요일날이나 금요일날에는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 운동이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이 교황성 같은 게 큰 교회, 이것을 메가 처치라고 합니다. 메가톤급의 처치죠.
까꿍해서 뭐 컴퓨터용으로 귀가 터트려놓고 내가 통보사 내가 가지고 안 되니까 이 그런 교회로 교인들이 흡수될 거라고요. 그런데 가면 익명성이 보장되고 편하죠. 제가 시카고에 갔다가 윌로 크리스터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교회인데 거기 가보니까 테레비에서 하고 있는 그 톡쇼 드라마와 수준이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불러서 하니까 그런 쇼가 예배 시간이 그런 드라마를 쫙 보여주고 끝에 고로 우리는 예수님을 탄단 말입니다. 뭐 끝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끝은 결론은 이거는 아주 풀이 뭐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게 종교와 세큘러 이 차원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구들 그거를 한국에서 무슨 가영경 목사님인가 누군가가 열린 뭐 예배라 그래서 한다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이게 사고 방식이 안 맞는 세팅이 안 맞는 건데 아주 미국에서 성공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러 구경 가서 봤는데 그 끝에 있는 약간의 메시지를 빼면 기존의 교회가 볼 때는 이건 교회도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문제가 생겨가 그냥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지금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큰 교회들은 여기저기서 살아남지만 이 조그만 구멍가게들은 살아남지 못할 거다. 이게 플러신 학교에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21세기의 기독교의 장래가 어둡다라는 얘기는 못해요. 그냥 60년대 말에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건 미국의 교육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회학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미국에는 역사의 예외 혹은 대양에 떠 있는 작은 섬처럼 이거 이상한 동네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이 지구의 이 개토가 언제까지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된 상태에서 오래 갈는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교육이 좀 잘 되면 독일이나 영국처럼 기독교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신학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움직임에서 어떤 열매들이 좋은 결과를 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됐는데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포스트 모던 신학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 막연하게는 진 교회의 진보파는 무기력하게 엄거지 주머니가 앉아있고 보수파들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막연한 이야기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기독교 신학의 발전은 세속의 학문의 발전을 뒤따라간다. 옛날에는 기독교가 예언자적으로 앞서가는지는 모르지만 계몽주의 이래로 인간의 이성이 교회의 감옥에서 컨트롤에서 벗어난 이래로 교회는 이 세큘러 월드를 늘 뒤쫓아가고 있고 그것도 몇십 년 뒤져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기독교에 영향을 줬느냐 문학 비평 이론 새로운 문학 비평 이론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무슨 문학 작품을 이해한다 그러면은 작가의 의도가 뭐냐 뭐 그런 걸 물었어요. 근데 이제는 작가의 의도가 상관없어요. 작가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바울 서신은 바울보다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틀렸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유용하게 쓰면 그게 내가 주인이라고 해요. 그것이 독자의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답이 있었어요. 저자의 의도가 뭐냐 이 역사적인 문헌이든지 뭐 신학책이든지 문학방식 저자의 의도가 뭐냐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목사님 설교 그거 틀렸는데요 바울 선생님이 그 생각하고 쓴 게 아닙니다. 옛날엔 그랬다고요. 근데 신학자가 뒤에 앉아서 목사가 설교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던 건 바울의 문제고 우리는 우리 시기에 그런 식으로 이 독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과거가 아니고 지금이라고 하는 거 이런 데다가 포커스를 두고 문학 작품을 이해하려고 하는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죠. 뭐 이제 그런 독자 반응 이론이라든가 또는 narrative theology 이래가지고 이야기 신학. 옛날에는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이건 뭐 잘못.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 제가 참 많이 한다. 이게 포스트모던하고 연관이 있는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마크스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다는 제가 답변할까요? 정말 엄청난 일을 틸리는 그랬어요. 20세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두 예언자는 마크스와 프로이드라고 했습니다. 프로이드요. 인간의 내면을 밝혀준 프로이드와 사회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한 마크스. 마크스는 옛날의 사람이지만 마크스가 심하게 영향을 준 것은 1970년이라고 했어요. 마크스가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빼고 마크스의 영원한 교훈, 그러면 역사에는 레프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프리는 양쪽에서 이렇게 경기를 하면 중간에서 이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승복하잖아요. 중립지대에 있는 어떤 심판관, 그 공정한 심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게임에. 근데 역사에는 뭐 유엔이 어쩌고 저쩌고 뭐 미국이 뭐 국제 뭐 재판 어떤 그런 그 역사 속에는 그런 전부 다 이해관계에 의해서 관계를 발언을 한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진리나 정의라는 단어를 쓸 때도 사실은 그 밑에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크스의 굉장한 공헌이라고 말하죠. 계시의 사건과 같은 거예요. 실존주의자, 실존주의 시대는 같다. 자꾸 그러는데 실존주의 시대는 같지만 실존주의자들의 통찰력은 그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고 해요. 실존주의자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 중에서는 뭐 결단, 자유 등등의 공헌이 많죠. 근데 이 사회주의자 마크스의 공헌도 이거는 정치 형태로는 정치, 경제, 성찰에는 마크스가 실패했지만 그건 실패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닌데 모든 사람은 마크스의 인사이트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근대의 계몽주의적인 사고 방식은 인간 중심적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 이게 기독교와 연관이 돼 인간 중심적인 사고 방식인데 이것이 환경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등등의 도전을 받으면서 야 이게 기독교 문제 있다. 이게 근본적으로 생각을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사회에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 보면요. 이 보수자들이 쓴 책에 나온, 최근에 94년인가 95년에 나온 보수자가 쓴 책에서 베낀 통계자료인데 이거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통계가 있다라는 건 한국보다 나아요, 그래도. 미국은 그랬고 한국은 좋다 그런 건 아니고 한국은 이거보다 신기할지도 모르는데 한국은 이런 거 도서 안에서 모릅니다. 이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이 X세대들 그 절반이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혼자 사는 겁니다. 청소년 매일 13명이 자살을 하고 16명이 타살을 당합니다. 1000명의 소녀가 매일 애를 낳고 10만 명이 총을 들고 학교를 다닙니다. 2200명이 자퇴를 하거나 쫓겨납니다. 500명의 학생이 마약을 새로 복용하기 시작합니다. 1000명이 술을 새로 먹어봅니다. 뭐 이런 것, 이게 지금 보수주의자들의 책에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은 이 대기업 사장님이나 정치인들 빼놓고는 다 하는 것 같아요. 이 대중문화나 가정의 주부들이나 어떤 문명의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학자들이나 철학자들 등등 상당히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거 지구 문명의 한계가 왔다. 기독교도 한계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포스트 모던 신학은 뭐냐? 우선 포스트 모던 신학은 아마 건축과 예술에서부터 사용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근데 신학에서도 이 단어를 1980년 이후로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무슨 말인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포스트는 지나갔다라는 말이고 모던은 근대라는 말인데 17세기 모던은 현대는 아닙니다. 현대는 지금을 말하는 거고 모던은 근대를 말하는 거고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300년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대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나갔다라는 말은 거기에서 멀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너 어디 있느냐? 지금 대전을 통과했어. 지나갔거든요. 너 어디 있느냐? 나 부산을 통과했어. 통과한 건 같지만 대전을 통과한 사람이 있는 위치와 부산을 통과한 사람의 위치는 다릅니다. 통과했다라고 해서 지나갔다라고 해서 관계가 없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그 지점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트모던이라는 말은 지나갔다라기보다는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고쯤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나 기독교 사상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열을 내면서 오늘날에 기독교 신학 틀렸다, 기독교 틀렸다, 매스컴 틀렸다 막 열을 내면 일단은 이 사람이 포스트모던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신내교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프리모던입니다. 포스트모던이 아니고. 한국에서 지금 NCC 회장을 하고 감리교회 높은 사람하고는 김홍도 목사님도 저랑 생각이 똑같은데 뭐냐. 지금의 기독교회와 지금의 신학은 안 된다라는 점은 저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건 한 발 더 나가자는 거고 그분은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고 고전에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보수적인 집단인 서던 베티스트 그 사람들도 지금의 기독교가 문제 있다라는 데는 같은 거예요. 그런데 대안이 뭐냐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있고 그래도 지나간 300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공헌이 있다는 인간의 합리성입니다. 이성. 여러분 왜 미국 살아요? 미국 사람이 좋아서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백인을 존경하기 때문에 여기 사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기회가 많다 뭐 그런 말도 있지만 저는 합리성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싶어요. 영어를 잘 못해도 말이 되면 그 사람이 듣는다고요. 제가 애틀랜타에 있을 때 요즘은 뭐 미국에서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학생일 때는 좀 기고만장했죠. 운전 면허를 갱신하러 갔는데 DMV에서 뭐 여권 가져가거든. 그래서 당당 싸웠어요. 네가 INS도 안 되고 여권 가져가느냐 나쁜 놈아. 그래서 제가 이겼어요. 이겼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게 영어가 서툴러도 말을 하니까 이게 말이 통하면 그냥 되는구나. 저는 그냥 한번 해본 건데 야 이상한 나라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한국에 가니까요 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또 여기는 내가 살던 나라인데 왜 이상하다. 그럼 한국 가면 그런 거 느끼게 그건 합리성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문명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측량하려고 했던 이 계몽주의가 문제투성이다. 예. 소비주의 환경 파괴, 개인주의, 그 신에 대한 우상숭배 등등의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세의 암흑시대로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는 지적인 폭력의 시대로 미신과 맹신의 시대로 돌아갈 거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인간의 이성을 반납하고 싶은 것. 필리핀에서 그랬잖아요. 이 나라 파먹자 미국의 속국이 되는 게 낫겠다. 아,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난하게 살 바에야 부자 나라에 종살이 하는 게 훨씬 낫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아니에요. 개개인들에게도 아, 저도 점치고 싶은 생각이 참 많아요. 점쟁이 말씀대로 점치고 싶은데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잠깐 힘든 거예요. 부담스럽거든요. 무식하면 모르면 장갑도 안 하고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러면 되는데 저는 희망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짓까지는 아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깜깜하니까 때로는 아이 모르겠다. 누군가에게 내 운명을 맡겨버리겠다.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프리모던으로 돌아가는 것, 중세의 암흑기로 돌아가는 것, 인간의 이상을 반납해버리는 것, 이것이 현대에 등장한 보수 해지입니다. 인간의 이상의 한계 때문에 인간의 이상을 송두리째 반환하고 싶은 불안 심리가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용하면 이게 교회 비즈니스가 참 잘 되죠. 그런데 인간의 이성이 문제는 있지만 인간의 자율성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기독교를 좀 수리해보자. 이게 포스트 모던 기독교고 그럼 수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는 굉장히 갈래가 많아요. 그 갈래를 미국에서 이건 주로 미국에서 된다. 유럽에서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기독교 끝났는데 뭘 수리를 합니까? 기독교 장사 안 해요, 거기는. 미국이 하고 있는데 한국은 20년이나 30년 후에 할 거예요. 한국은 기독교가 아직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정신적으로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 상품인데 문제가 있지. 없다. 미국의 독특한 문제다. 이 포스트 모던의 문제. 건축이나 예술은 아마 다를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아마 더 많이 하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던 신화는 미국만 해요. 뭐 한신이 좀 찍은 썼는데 그건 엉터리예요. 뭐 칼 발트 보고 뭐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엉터리고 이게 미국의 독특한 현상이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 기독교를 수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뜯어고치려고 그러느냐. 아주 레디컬한 사람들, 이 하나님이 죽었다 그런 사람들이 뒤에는 아직도 살아가지고 신앙을 하고 있지. 알카이드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고방식은 그 밑에 있는 마크 테일러, 이 비슷한 이름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마크 테일러가 A/Theology. A 그러면 Anti 혹은 Without 그런 거죠. 신학이 아닌 거죠. 무신론처럼. 신학도 아니고 무신론적인 신학도 아니고 그런 거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런 말. A/Theology. Theology만 하면 신학. 근데 A/Theology는 무신론 신학이거든요. 그 무신론이냐? 무신론이면 어떻고 유신론이면 어떻고 그런 얘기 왜 하냐 이거. 그런 얘기 왜 하면 안 되냐?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프로이드가 심리학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근대의 계몽주의 자라고 하는 단어. 또 세계 혹은 역사라고 하는 단어.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누가 선하냐 악하냐라는 이 도덕적인 판단. 이거는 다 프랑스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권력을 가진 기득권자들이 사람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조작이다 이게. 이런 것 그런 거는 어린아이들이나 같이 보는 거고 하나님이나 나라고 하는 단어나 역사라고 하는 단어나 선과 악이라는 단어 이걸 다 집어던지면 그럴 거 아니에요. 유실론이고 무실론이고 따지면 그건 이미 정자죠. 그런 거 따지지 말자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보면 그러면 이거 허무주의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옛날에는 아 얘네들이 이거 허무주의의 일부 직전이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 요즘은 갈수록 얘네들에게 매력을 느낀다. 그래서 이 사람들 책을 안 읽었는데 좀 읽어볼까 생각이 돼요. 이 사람들 책도 어렵게 써가지고 용기 있는 사람만 읽어보라고 하죠. 어렵게 쓰는 것 같은데 좀 읽어볼까 생각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신비주의자가 되든지 허무주의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야 내가 죽을 때 그래도 신비주의자가 돼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허무주의자가 돼서 죽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유신론과 무신론을 극 굴복한, 말하자면 종교인이냐 아니냐 그런 거 다 떠나라 그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이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뭐 아무 불편이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교회, 그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교회는 무신론자도 올 수 있고 유신론자도 올 수 있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도 없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와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종교도 그러나 도덕적으로 선악의 판단 그거를 넘어섰다라는 건 여러분 아실 거라고. 근데 나라고 하는 거 자꾸 내세우는 사람은 그래도 뭐 이 사회에서 업적을 좀 쌓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라는 단어 별로 안 쓰는 사람들, 기죽은 사람들, 하나님에게 관심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교회에 오면 편안할 것 같아요. 이게 마크 테일러가 말하는 A/C 디알라지, 유신론과 무신론, 이거 그런 논쟁의 단계를 넘어선 이 레디칼한 어쩌면 위험한 허무주의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가 옛날에 볼 때는 야 이건 밑에가 한바탕 하다가 정신병 걸려서 죽었는데 얘네들도 정신병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밑에는 좀 유전인자 같은 잘못돼서 정신병이 걸렸고 이 사람들은 아직도 정신병이 안 걸려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야 될 일 같아요. 유럽 사람들이 종교 없이 잘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 걔네들은 이런 지경에 빨리 도착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요즘 자꾸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방신학을 포스트모던 신학이라는데, 저는 해방신학은 포스트모던 신학이라고 안 봐요. 그러나 여성 해방의 신학은 포스트모던적인 데가 있습니다. 이 남자들이 하는 해방신학은 집단 이기심 지배, 왜 너만 지배하냐, 우리도 좀 지배하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계몽주의적인 지배 중심, 소비 중심의 이데올로기에서 못 벗어났다라고 보는데, 여성해방신학은 사고방식에 있어서 라디컬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성해방신학은 포스트 모던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수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컨스트럭티브, 클레먼트에 있는 아저씨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혹은 리비저너리, 수정적인 포스트 모던 신학. 캐드릭에서는 데이비드 트레이시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의 교수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본에서도 인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성 해방 신학에서도 저는 배울 것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 컨스트럭티브, 건설적인 혹은 수정적인 포스트 모던 신학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쓰는 제일 중요한 단어는 프로세스라는 과정이라는 단어와 클래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프로세스라는 단어는 인디비주얼리티, 개체라는 단어, 소울이라는 단어, 셀프라는 단어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프로세스, 그러니까 나, 내 주민등록번호나 소셜시큐리티 넘버는 픽스드 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지만 나라고 하는 리얼 나는 이벤트의 연속이에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정적인 사고방식, 개체 중심의 사고방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성을 부정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생물학자가 계시면 제가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유기물과 무기물이 그게 어떻게 다릅니까? 그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과 무기물, 그게 제가 옛날에 서울대 생물학과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야, 그 죽은 것과 산 것, 무기물과 유기물이 어떻게 다르냐? 그랬더니, 다른 것과 구별될 것. 두 번째, 먹고 싸고 할 것. 신진대서. 세 번째, 자기하고 똑같은 걸 저절로 만들 수 있는 자기 복사의 능력이 있을 것. 뭐 그러더라고요. 야, 그건 말 된다. 컴퓨터가 아무리 사람 같아도 컴퓨터끼리 앞면 쓰는끼리 딱 붙어놓은 컴퓨터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나 아무리 못생겨도 지렁이는 감탄 놔두면 이게 새끼가 생겼네. 아, 이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능력. 그런 거가 이게 산 것과 죽은 것과 유기체와 무기체가 다르구나. 근데 이거는 크게 보면 그렇고, 내가 잘게 딱 쪼개보면, 얼마나 구분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간 이 과정 철학은 유기체적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연관이 있고 연관 서로 연결, 넥서스 연결이 되어 있지만 화엄종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유는 만유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니꺼나 내꺼나 그게 다 그거 다 그런 두루뭉술이나 그건 아니에요. 이 유기체적인 사고방식은 서양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은 연관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개체는 다르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프로세스 안에는 인디비주얼리티, 개체성이 들어있습니다. 왜냐면 이 인디비주얼리티가 없으면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청소년 문제가 생겼다, 뭐, 애가, 애비 죽었다, 그러면 그게 왜 큰애가 딸맛이냐, 그 부모가 교육을 잘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깽그라가 연관돼서 그렇다, 등등 싹 사회 환경론이 나오죠. 그럼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 다구 모양이냐, 그건 아니라고요. 환경 플러스 개인의 책임 여전히 남아야 된다. 이 프로세스는 프로세스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인디비주얼리티라는 이 개체성을 포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국에서 수학 교수하다가 별볼 일 없이 은퇴해서 미국에 와가지고 갑자기 철학자가 된 이 화이트헤드. 네, 미국의 이 민주주의와 이게 토양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꼽힌 이 화이트, 수학자 화이트헤드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개인에 대한 근본적인 새로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비드 캐롤이 신학자 데이비드 프레시의 이 클래식 이론은 성경이 왜 그렇게 좋은 책이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더 좋은 설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뭐 하나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 보내려면 한국에서 보낼 것이고, 먼 나라에다 보내가지고, 뭐, 공부하려고 그러면 시라버 하라 그러지, 주부리 하라 그러지. 왜 남이고 공부하라 그래? 한글로 좀 보내지.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든 건데, 사람이 만들었지만, 팝송이 있고, 클래식이 있듯이, 고전적인 음악이 있죠. 며칠 걸어놓으면은 들려나는 예술작품이 있고, 한참 있다가 봐도 괜찮은 게 있죠. 그런 것들은 인간의 심성에 더 깊은, 서서히 흐르는 더 깊은 인간의 심층적인 것을 표면화했기 때문에 그것은 오래가는 예술작품이 되는 거고 그런 것을 고전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넘어서는 작품. 이 세속적인 환경에서 고전을 경험하면서 성경은 일종의 고전적인 작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옛날 이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하던 그런 계시의 이론은 아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보수적인 이 예일 학파들이 주로 하는 것입니다. 예일 신학교가 이 보수 꼴통의 산물입니다. 산실입니다. 이 보수적이고 복고적인 포스트 모던 신학이 있는데 조지 린백이 주로 하는데 저는 이 사람들의 결론은 안 따라가지만 이 사람들의 입장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꼭 그렇지는 않지만 부활이라는 게 뭐냐? Cultural idiom이다. 그 시대 그 문화의 관용어다. 미국 애들이 cool 뜨거운 것도 cool 그래도 되듯이 한국 애들이 기분 좋을 때 찐해 그래도 되듯이 그 시대의 언어가 달라져요. 미국 애들이 뜨거운 거 보고도 쿨하듯이 한국 애들이 기분 좋으면 죽이네 그런 겁니다. 너무너무 좋으면 킬링이 소프트, 이게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뭐 강도가 와서 죽인다. 한국 애들은 그런데 기분 좋으면 죽이네. 죽이는 건 참 좋은 거예요. 나를 죽여주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부활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그거는 무덤에서 뭐가 벌레가 기어나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시대의 문화의 이변이다라고. 그러면서 이 예일 학파들이 하고 있는 종교 언어적인 통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얘네들은 결론은 그래서 성경이 최고라는 거예요. 왜 글로 가야 되냐? 도대체.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랑 머리 다 좋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곤란해요. 여러분, 아마 당해보셨으면 알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다 머리 좋으면 절대로 안 된다. 하버드 예일 나왔다는 머리 다정은 절대라네. 그건 정말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무기로 출발을 해놓고, 예수 부활, 그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문화적인 관용하다. 거기까지 다 해놓고 딱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결론은 그래서 성향이 최고다. 저의 신학교 선생님 15도 오고 되니 그러므로라는 말을 할 때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시작한다. 근데 맞아요. 이 예일학파들이 부활 그것은 문화적인 관용하다. 그러므로 성경이 최고다. 이거 하고 이거는 관계없는데 그러므로.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은 야 예일학파 사람들이 그러므로 그런가 이게 진짜인가 보다. 아무 그렇지. 정말로 이상한 사람.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이상한 사람. 그래서 포스트모던 신학이라고 하는 게 다양하게 지금 전개되어 가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어디로 기착될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왜곡, 성경의 권위에 대한 근본적인 왜곡, 그 다음에 대체성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 그 다음에 종교 언어와 경험에 대한 연관성의 연구, 이런 것들이 포스트모던 신학에서 문제 삼고 있는 첨단의 이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만 후천 대적이다 라는 단어로 바꾸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포스트모던적인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면 사람들은 잘만 하면 내가 또 살겠구나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게 된다. 그런 개인적인 욕심을 자꾸만 붙여지라는 것은 모더니즘에 머무르는 거죠. 이건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한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후천 개벽이다. 처음의 개벽은 천지 창조군요. 아, 역사의 창조가 새로 시작됐구나.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포스트 모더니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신에 대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개체성에 대해서, 종교 언어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이 새로운 신학이 살아남으려면 소위 스피리추얼리티, 영성,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의 패턴을 바꾸는 데 성공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바이어빌리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살아남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그냥 하나의 한 시대에 유행했던 사고방식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포스트모던 신학의 영성적인 과제를 저는 퍼블릭 스피리추얼리티, 우리나라 말로는 적당히 번역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신앙 그러면 안방의 경건이라고 해요. 안방의 경건이 아니라 집 바깥에 문 밖에 경건, 퍼블릭 스피리추얼리티로 정착할 수 있어야 21세기 교회가 사람들에게 야, 그 기독교 괜찮네 그럴 거예요.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예를 들면 뭐 어디에 교회가 새로 생겼다. 아, 사람들이 몇 명 모인다. 거기 가봐야 알지. 그러한 새로운 크리스찬이 생겨서 이 사회가 좀 변화됐다. 가만히 앉아서도 야, 또 왜 이렇게 이런 새로운 바람이 불지. 오, 그 예수쟁이들이 생겨서 그렇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 기독교가 공신력이 생겨서 기독교가 부흥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퍼블릭 스피리추얼리티를 생산해내는 데는 기독교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1세기의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